상상해 보세요. 오늘 밤 여러분이 어떤 개인적인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그 결정 때문에 가족들이 여러분을 호적에서 파버리고 직장에서는 해고당하는 겁니다.
와,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상황이네요.
그쵸. 거기다 동네 이웃들은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해요. 이게 단순히 막 사회적으로 좀 불편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던 모든 물리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안전망이 하루아침에 그냥 증발해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거죠.
네.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사실 상상하기 힘든 극단적인 상황인데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정확히 이런 의미였다고 해요.
네. 그냥 뭐 요즘처럼 일요일 오전에 교회 가는 스케줄 하나 추가하거나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는 개인적인 수양 그런 게 전혀 아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자신의 그 사회적 DNA를 완전히 박살내고 새롭게 써야만 하는 진짜 목숨을 건 도박이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위험한 도박이었죠.
자, 이쯤 되면 청취자 여러분도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왜 이런 미친 짓을 했으며 이 끔찍한 사회적 고립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네, 아니 살아남은 걸 넘어서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집어삼킬 정도로 어떻게 번성했을까? 이게 핵심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심층 분석. 자, 한번 파헤쳐볼까요? 신약성서 중 하나인 베드로 전서부터 고전학자들의 문헌까지 이 자료들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가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존 전략으로 그리고 거대한 사회적 혁명으로 사용했는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헌들을 단순히 고대의 종교 텍스트로만 읽으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되거든요.
아, 종교 텍스트가 아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볼 이 자료들은 쏟아지는 그 극심한 적대감과 폭력 속에서 작성된 약간 언더그라운드 생존 매뉴얼에 가깝습니다.
언더그라운드 생존 매뉴얼이요? 와, 표현이 확 와닿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왜 굳이 혈연을 거부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야만 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고대 지중해 사회의 뼈대를 이루던 그 명예와 수치라는 사회적 통제 시스템을 좀 들여다봐야 해요.
명예와 수치요?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보통 개인주의가 기본값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1세기의 로마 제국, 특히 오늘 자료의 배경이 되는 현대 튀르키예 서부 지역에서는 개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없다니? 그럼 어떻게 존재를 증명했나요?
모든 인간은 가문이나 길드, 그리고 자기가 속한 도시라는 집단의 이론으로서만 가치를 가졌거든요.
아, 철저한 집단주의 사회였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누군가에게 모욕을 주거나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준다는 건 그냥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네. 네가 마땅히 섬겨야 할 황제와 우리 도시의 신들에게 돌아와라. 안 그러면 너는 여기서 물리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가장 강력한 체제 유지 시스템이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수치심이라는 게 단순한 왕따 수준이 아니라 시장에서 물건도 못 사고 팔고 법적인 보호도 못 받고 막 신체적인 위협까지 동반하는 철저한 사회적 사형 선고였네요.
네, 정확합니다.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단아이자 배신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매일 겪어야 했을 공포가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가시죠.
진짜 숨도 못 쉬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절망적인 순간에 베드로 전서가 제시한 해결책이 등장하는데 제가 이 자료 읽으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무게를 들고 폭동을 일으키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산속으로 숨으라고도 안 하고요.
네, 전혀 다른 방식을 제시하죠.
배신의 이들의 개종을 완전히 다른 가문의 핏줄로 거듭나는 새로운 탄생, 즉 거듭남으로 재정의해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그 텍스트 표현을 빌리자면 썩어질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썩지 않을 씨앗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와, 썩지 않을 씨앗이요. 우상 숭배하던 조상들의 그 헛된 행실이라는 유산을 끊어내고 이제 우주의 창조주를 가장으로 모시는 대단한 가문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거잖아요.
네. 그 논리적 전환이 놀라운 이유는요. 로마 사회가 그들에게 줬던 그 끔찍한 수치를 오히려 최고의 명예로 완전히 뒤집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완전한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렇죠. 당시 사람들은 내 출신 배경이나 조상이 누구냐에 따라 내 가치가 결정된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이 점을 역이용한 겁니다.
아, 너희를 낳은 조상들은 필멸의 존재지만 우리는 우주의 창조주가 낳았다.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너희야말로 진정한 로마 황제보다 더 고귀한 혈통이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이 거대한 이데올로기 재구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절대 부서지지 않는 새로운 가문의 구성원으로 정체성을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이건 마치 당시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캔슬당한 사람들이 그래, 그럼 우리가 아예 썩지 않는 유산을 가진 새로운 대한사회를 만들어줄게. 이렇게 선언한 것과 같지 않나요?
아주 예리한 통찰이십니다. 완전하게 쫓겨난 자들이 오히려 주류사회를 향해서 정신적 승리를 거둔 거죠.
와, 엄청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네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게 단순한 정신적 승리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 정체성을 현실의 거대한 물리적 네트워크로 만들어냈거든요.
물리적 네트워크요? 아, 그 자발적인 친족 공동체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 작동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베드로가 쓴 단어가 바로 필라델피아, 즉 형제의.
필라델피아. 이거 고대 문헌에서는 진짜 부모가 같은 피를 나는 혈연 사이에만 쓰는 단어 아닌가요?
네, 철저하게 가족끼리만 쓰는 제한적인 용어였죠. 고대 사회는 진짜 명예와 자원을 두고 만인이 투쟁하는 극심한 제로섬 게임의 세계였거든요.
남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그런 경쟁사회요.
그런데 베드로는 서로 인종도 다르고 계급도 다른 이방인들을 모아놓고 서로를 향해 필라델피아를 실천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아, 경쟁자처럼 서로 비방하지 말고 진짜 형제자매처럼 사랑으로 상처를 덮어주라는 거군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혈연보다 더 끈끈하게 묶인 집단이 탄생한 셈이죠.
진짜 핏줄보다 징한 사람들이네요. 제가 자료에서 본 고전학자 에드윈 해치의 인용문이 이걸 아주 상생하게 묘사하더라고요.
네, 환대에 대한 부분이죠.
맞아요. 당시 로마가 길은 잘 뚫려 있었지만 여행객들한테는 강도도 많고 되게 위험했잖아요.
목숨 걸고 여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낯선 도시에 딱 도착해서 나 기독교인이요 이 표식 하나만 보여주면 그 동네 생면부지 사람들이 기꺼이 집문을 열어줬다는 거잖아요.
잠자리도 내주고 밥도 주고 갈 때 노작공까지 챙겨주는 그런 무조건적인 환대였죠.
와, 현대인들은 친척이 멱실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데 진짜 대단하네요.
에드윈 해치는 바로 이 위대한 형제와 환대야말로 초기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근본 원동력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사회에서 내쳐진 개인들에게 이보다 완벽한 안전망이 있었을까요?
진짜 최고의 생존 전략이었네요. 이렇게 완벽하게 독립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졌다면 참 좋았겠지만 현실은 또 달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들만의 외딴 섬에서 이루어진 실험은 아니었으니까요. 이 새로운 신분과 로마의 기존 질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장 위험한 전쟁터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바로 전통적인 로마의 가정, 도무스 내부였습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개종했으면 몰라도 현실은 훨씬 복잡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여기서 베드로전서에 매우 흥미롭고 전복적인 가정규율이 등장하는 거군요. 만약 온 가족이 개종한 게 아니라 로마의 뼛속 깊은 가부장제 안에 덩그러니 남겨진 기독교인 아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남편은 비기독교인이고 로마법상 남편은 아내와 자녀, 노예의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있는 절대 권력자였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베드로는 이 아내들한테 거치장보다 조용하고 온유한 영어로 남편에게 순종해서 감화시키라고 조언하더라고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던 것처럼요.
네, 거기까지는 고전적이고 유대적인 이상향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잠깐만요, 전문가님. 베드로는 분명히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동시에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남편의 종교를 거부하라는 뜻이 담겨 있죠.
이거 당시 로마 사회의 가부장제 맥락에서 보면 순종을 가장한 궁극적인 반역 아닌가요? 남편의 종교적 압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이 부분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반역이었는지 플루타르코스의 결혼에 관한 조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플루타르코스는 뭐라고 했나요?
당시 로마의 훌륭한 아내는 남편의 친구와 신을 반드시 공유해야 했습니다. 몰래 다른 낯선 신을 섬기는 건 끔찍한 금기였거든요.
와, 가정의 결속을 깨는 행위로 봤군요.
네, 모든 로마 가정집 한가운데에는 조상신과 수호령을 모시는 제단이 필수적으로 있었어요. 매일 제사를 지냈죠.
헉, 그럼 기독교인 아내가 그 가정제사에 빠지고 남편 몰래 낯사람을 모임에 참석한다는 건 남편 입장에서는 엄청난 갈등과 도발이었겠네요.
명예를 짓밟는 행위였죠. 그래서 베드로의 지시가 혁명적인 겁니다. 일상에서는 좋은 아내 역할을 하되 영적인 주권에 있어서는 한난 인간인 남편보다 우주의 창조주에 대한 순종이 우선시된다고 선언한 거니까요.
와, 이거는 여성에게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 주체성을 부여해 준 거네요. 남편의 종속물이 아니라 신 앞에서의 주체적인 인간으로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정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기독교인 남편들에게는 어떤 지시가 내려졌을까요?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배려하라고는 하던데 사실 이거는 당시 철학적 윤리랑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명령이 파격적입니다. 아내를 단순한 피보호자가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즉 공동상속자로 귀하게 대우라고 말하거든요.
공동상속자요? 잠깐, 로마법에서 상속은 철저하게 남성 가부장의 권한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내를 공동상속자로 선언했다면 부부라는 그 수직적인 권력관계를 기독교라는 새로운 신분이 개입해서 완전히 수평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누의 관계로 재편해버린 놀라운 발상이네요.
정말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가치를 지닌 형제자매임을 인정해야만 했던 거죠. 가부장제의 위계를 부드럽지만 강력하게 해체한 겁니다.
와, 부부 관계를 형제 관계로 바꾼 것도 충격적인데 베드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연으로 내려갑니다. 로마 사회의 가장 밑바닥, 부부보다 훨씬 권리가 없던 노예들의 위치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대목이요.
네, 가정 내 노예들, 그리스어로 오이케타이라고 부르는 계층을 향한 지시죠.
맞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부분 읽고 좀 놀랐던 게 선하고 관대한 주인뿐만 아니라 되게 까다롭고 부당한 주인한테도 순종하라고 가르치더라고요. 현대 관점에서는 되게 억압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당시 베드로가 비기독교인 주인들에게 노예 해방을 명령할 권한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표면적 순종 이면의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네,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 비천한 노예들의 양심에 어마어마한 권위를 부여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권위를 부여했나요?
노예 스스로가 무엇이 신 앞에서 죄인지 선인지 판단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부당하게 매를 맞아도 그걸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은혜로 선언해 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현대로 비유해보자면 회사의 가장 권한 없는 말단 인턴한테 네가 우리 기업의 도덕적 나침반이자 전 직원이 따라야 할 최고 경영자 롤모델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노예는 모범 시민이 아니었는데 베드로는 부당한 고통을 묵묵히 견디는 이 노예들의 모습을 모든 기독교인이 본받아야 할 최고의 모델로 격상시켰습니다.
겉으로는 체제에 순응하면서 매를 맞지만 속으로는 그 로마 사회의 피라미드를 완전히 위아래로 뒤집어 엎어버린 거네요.
이것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정치적 반란은 아니었지만 체제에 대한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도전이었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교회에 모인 권력자 주인이 자신이 부리던 노예를 교회의 가장 훌륭한 영적 리더로 바라봐야 했을 때 겪었을 그 내면의 패러다임을 전환을요.
와, 엄청난 충격이었겠네요. 자, 1세기 기독교인들의 이런 획기적인 가족 구성 방식이 제국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문헌의 통찰이 2026년에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는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지식이 삶에 적용될 때 가장 가치 있죠. 오늘날 우리의 교회나 공동체를 한번 돌아봅시다. 대체로 서로에게 친절하지만 절대 일정선을 넘지 않는 얄팍한 사교 모임에 머무르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맞아요. 좀 피상적이죠. 만약에 우리가 서로를 진짜 피를 나눈 가족처럼 대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공동체 안에 싱글맘이 있다면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녀가 맘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진짜 가족처럼 물리적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지원이 일어나겠죠.
아, 그리고 갈등하는 두 사람이 있을 때도 보통은 우리 그냥 모른 척 회피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가족이라면 친가족 불화를 중재하듯 끝까지 개입해서 화해를 이끌어낼 겁니다. 또 누군가 죄나 실수를 저질렀을 때도 다르죠.
요즘은 실수하면 바로 만천하에 까발리고 캔슬해버리잖아요.
네, 하지만 내 진짜 혈육이 사고를 쳤다면 어떻게든 그 수치를 덮어주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열정을 쏟겠죠. 1세기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나아가서 이게 글로벌한 형제로도 확장되겠네요. 국경을 넘어서 핍박받는 사람들을 내 자녀처럼 물질적으로 돕는 거요.
맞습니다. 그래서 2세기, 3세기의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보며 남긴 유명한 증언이 있죠. 보라,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라,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참 묵직한 문장이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모임이 단순히 예의 바른 사교 클럽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실패와 부끄러움을 진심으로 덮어줄 수 있는 진짜 가족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고 얻어낸 이 연대와 사랑의 문화야말로 정보의 홍수와 무한 경쟁 속에서도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오늘 이 문헌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탄압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살아남은 건 더 뛰어난 무기나 논리가 있어서가 아니었죠. 핏줄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가부장제의 위계를 형제관계로 재편하고 낯선 자를 환대하며 가장 낮은 자를 롤모델로 세운 이 급진적인 사랑이요.
네, 그들 생존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치며 청취자 여러분이 각자의 일상 속에서 곱씹어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고대 기독교가 그 엄격한 로마 계급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진짜 가족을 제공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면 이 극도로 파편화되고 외로워진 오늘날의 디지털 사회에서 우리 시대의 소외된 자들은 대체 어디로 가서 이 절실한 소속함을 찾고 있을까요?
참 아픈 질문이네요.
혹시 우리는 진짜 사랑과 환대가 텅 비어버린 맹목적인 온라인 커뮤니티나 극단적인 팬덤 혹은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차가운 가상 친족 속에서 이 오래된 형제애를 절망적으로 구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